신약의 21장입니다. 계속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 제자와의 만남과 열한 제자의 만남 속에서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본인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그 부분에 계속 중점을 두고 그 시점에서 구약을 지금 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일곱 번째 시간이고 내용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읽을 때마다 사실 뭐 우울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이시는 또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사기를 들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선지자들이 쓰는 글, 뭐 그것이 뭐 전기 예언서든 후기 예언서든 간에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사기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하셨다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경 각권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갖는 생각이 있잖아요. 또 갖는 그림이 있잖아요. 창세기 읽을 때 주어지는 어떤 감동이 있고, 여호수아를 읽을 때 느끼는 감동이 있고, 또 이사야서를 읽을 때 발견되는 또 진리가 있잖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다르지만 하나의 핵심을 쭉 꿰고 있다라면 그 핵심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했다. 모든 작품은 모든 글들은 글을 쓰는 의도가 있잖아요. 일기를 써도 의도가 있잖아요. 하루의 반성이랄지 아까 말 못한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짓거림이랄지 아니면 아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돌아다 보니까 아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그거에 대한 반성이랄지 아니면 아까 그런 상황에서 못한 거에 대해서 아 내일은 꼭 말을 해야지 뭐 결단이랄지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노래 한 곡만 봐도 우리 각자가 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지향하는 어떤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1절이 나오고 2절 나오고 3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드라마가 40회짜리가 한다고 했을 때 1편부터 40편까지 어떤 주제가 계속 깨질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든 그게 배반이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 또한 성경이면서 또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이사야서 하고 말은 안 했지만 이사야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죠? 더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꼭지점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다. 특별히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 누군데?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신약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경을 두고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약하면 왕이 국가 사회에서 약하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이랄지 아프리카 저기 어디에 있는 지금도 신발을 벗고 다니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왕이 그 국제사회에서 파워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나라가 가난해도, 전문 용어로 약간 꼴통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왕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그렇죠? 아니면 뭐 작은 부족사회, 뭐 빌리지킨 같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왕의 위치가. 근데 나라에 왕이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자가 그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요. 저희가 지금 이 사회,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아프리카 사역과 아프리카 보고를 듣다 보게 되면 내전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내전이 있다. 그리고 부족 간에 어떤 뭐 종족 말살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곳곳에 힘이 못 미쳐가지고 사실은 어떤 게릴라랄지 이런 뭐 깡패 집단이랄지 이런 그룹들이 한 나라에 많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통령 하나가 정치를 못해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안타깝잖아요. 가서 보니까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차 놨는데 기름값이 그 당시에 뭐 70원 그랬어요. 여러분 70원 땅 떨어졌으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런 거. 근데 차한 대에 기름을 다만 땅을 넣어도, 풀로 넣어도 70원밖에 안 돼. 근데 콜라 사 먹으려면 그몇 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콜라 한 캔을 사 먹어야 되는데. 뭐가 경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 모든 책임의 대부분 다 국민들에게 있겠지만 앞에 있는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이 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왕이 되어지면 이 나라에 이끌 방향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잘 돌아가도록 계속 모든 것들을 만들고, 다 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지 350년간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해서 그렇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또 남아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또 전체 이끌고 나아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정복들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까지 죽고 그 이후에 350년간의 기록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대략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도 계속 여호수아가 말하던 가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여호수아를 봤던 그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고 계속 지금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과정에 있는 부분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야곱을 향해서 유다를 축복하잖아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을,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을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라 하시니라. 항상 유다가 앞장서요. 모든 전쟁에 유다가 항상 일선으로 나가요. 또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 걸 봐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아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 위주로 이제 계속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세요. 우리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2장 7절 말씀 보니까 2장 6절부터 봅니다. 2장 6절. 사사기에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사기가 어떤 분위기로 갈지를 나타내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사사기에는 한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 시대 때 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체 17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말을 해요. 왕도 아닌 것이 그리고 통장도 아니면서 그 중간 형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도가 여호수아 때까지 거의 이렇게 이어진다고 물론 요셉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이들은 족장은 또 아니에요. 족장은 아니면서 족장들과 같이 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계속 왕적인 부분을 향해서 내용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최초 인간. 그는 모든 것의 왕이었어요, 사실은요. 모든 곳을 지명해서 이름을 할 정도였어요. 뭐그 상태에서 사실은 노아라는 일체 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어떤 가족, 민족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큰 민족으로 번창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들어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200만 정도로 자라게 되어져요. 자라는 그때 너무 그들이 힘들고 고된 나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때 세운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라는 인구를 쭉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까지 왔죠.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모세 같진 않으면서 여호수아 같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 사사기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서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같이 생존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던 많은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이것을 함께 목격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본 자들이 생존에 있을 때, 그렇죠? 생존에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나올 때 수상해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있을 땐 여호와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행했구나. 그러면 그들이 죽었을 때는, 이라는 부분이 생각에 툭 들잖아요. 드라마가 앞을 보게 되면 뒷내용이 뭔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김낫 헤레스에 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와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이기게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세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거를 아니,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뭐,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본문만을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시간이 가게 되어 있고, 시간이 가서 다른 세대가 등장했고, 다른 세대가 어떤 다른 세대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전에서 못 봤던 사람들, 말로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들어서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끄실 때 어느 때에는 중요한 인물을 세우고 뭐 칼빈을 세우고 뭐 루터를 세우고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이지만 각기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렇죠? 뭐 그들이 둘이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위주로 사람이 모이다 보니 그 주장과 가르침이 조직화되어 있고 되고 조직화되다 보니 이쪽과 이쪽에 차이가 약간 발생하고 차이가 발생한 것 때문에 또 수백 년간 수십 년간 싸우고 틀렸네 맞네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또 제3의 의견이 나와지고 아 맞다라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싸움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각자의 길에 충실히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렇죠? 미 전도국과 이 한국에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고 수없는 선교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위험과 노출되어서 수없이 순교를 하고 그렇죠? 그들이 저 양화진에 가면 가득히 또 묻혀 있고 여기 합정내감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발전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해외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막 밥을 퍼주면서 물질로 헌신을 하면서 나라를 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이 나라에 찬양 운동이 일어나서 경배 찬양 중심으로 나라가 찬양으로 막 나라가 들썩이고, 한때 사경회를 막 들썩이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 운동이 어느 교파 위주로 오순절 교통통해서 팍 일어나기도 하고, 그 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수 없는 선교사가 전 세계 1등 할 정도로 많이 파송이 되어지고, 뭐가 이렇게 쭉 성장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가다가 툭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올라오는 아이들은 이걸 보고 자란 애들이잖아요. 듣고 이렇게.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은 또 이것을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되게 겸손하게 되어지고, 있던 눈의 힘들을 좀 빼게 되어지고, 뭡니까, 이 아구를 물고서 막 버티던 힘을 툭툭 놓게 돼요. 역사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시고, 크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의 주요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영역이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본 자들이 생존했을 때에는 계속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전체 영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인데 출애굽을 건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끼리 마포대교 밑에 갔는데 마포대교 밑에 한강이 갈라졌어. 우리가 이걸 봤다. 우리가 건넜어, 거기를. 그이 소문이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안 하겠냔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서게 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전체를 잡게 된 거예요. 그냥 왜 알지 못하겠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우리 다 알잖아요. 알지만 역사에 특별히 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누가 뭘 했는지 그 느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섰다. 들어서면서 진행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전체 모양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주로 살았는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는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죠?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의 목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뻔히 바라보는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뻔히 보고 있고, 너나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악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과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봅시다. 바알을 섬겼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가 죄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십계명을 모르겠어요? 십계명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 이게 일계명이잖아요. 두 번째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7, 8계명이면 모른다고 쳐요. 그렇죠? 그들이 민족이 하나 된 것이 이런 율법 때문이고 이런 십계명 때문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런 언약과 율법 때문이야. 근데 그 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야.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내 앞에 여호와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쵸? 쭉 12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에게 절하여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꾸 반복되죠.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분배받은 이후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막갈 때는 그래도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정착하니까 안전하고 안정되니까 뭔가가 툭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봐. 이게 이들만의 문제일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들만의 문제일까? 왜 이랬을까? 뭐 우리를 보면 돼요. 우리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상태를 보면 돼요.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된 것도 우상이 된지도 모르고 옛날처럼 우리가 신상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면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지적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까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사기를 쓰는 저자가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사무엘이든 누구든 간에 이 사사기는 사사기가 딱 끝난 다음에 쓴게 아니라 우리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예를 들면 조선은 왕조 끝이 몇 년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뭐그 정확하게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잘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722년 뭐 북이스라엘 멸망 이런 거 586년 남유다 멸망 이런 건알수 있지만 멸망하는 딱그 때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멸망이 삶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통치자가 바뀐 것이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온 백성들이 다른 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알수 있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그냥 허용해버려. 다른 나라에 넘어가도록 아직 정복하지 않은 몇 나라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냥 기어줬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옆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민족끼리 살아도 서로 죽여 살려 하는데 타민족이 와가지고 그걸 지배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름 바꿔라, 머리 깎아라, 묶어라, 뭘 입어라, 말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모든 게싹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행정 하나만 바뀌어도 민원 내려고 백성들이 부글부글한데, 예를 들면 타민족이 와가지고 다른 민족을 장악하고서 막 지배할 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 가든지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감사해 살는 게 엊그저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배반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또큰 어려움을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또 하소연 나고 울고 불고 또막 간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고 마음 돌이키시고 다 토닥여 주시고 또 눈물 뚝 그치고 있다가 좀더 가게 되면 또 딴짓하고 이렇게 7번 바퀴를 도는 게 사사기예요. 350년간 7번 돌았으니까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한 4, 7, 28, 40년에 한 번씩, 한 바퀴 도는데 한 40년 걸리네요, 40년. 평균을 따지자면. 그 40년 동안 뭐, 전체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큰 신적 작전과 섭리 속에 있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계속 이런 상황을, 지금 신명기 때부터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겨라. 너 행복자가 아니야. 이러는 말씀을 이제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이야 좀 아까 신명기 읽고 지금 사사기 읽으니까 그 내용이 와닿지만 실제 그 시대 살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보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출연케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들이 사사입니다. 그들이 구원자로 등장해요. 구원자로. 구원자로 등장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통치자로 등장해요.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을 할 때, 메시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뜻은 기름부음 받는 자잖아요. 기름부음 받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메시아라고 말할 때 누구를 가장 크게 기억하냐? 왕이에요. 왜? 사사기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도 있지만, 제사장도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왕 역할이 두드러져요. 모든 사사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이게 누구 역할이냐? 왕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는 하나님 받은 말씀을 다짜고짜 직언하면서 선포했던 분이고,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고 피를 채워주고 안내해주고 품어주고 이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그 개념들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점점 견고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장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사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 이걸 볼때 사사기의 모든 사사는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사기도 역시 그리스도 목적처럼 말을 하는데 전혀 꺼릴 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해야 될 역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 또한 왕이신, 참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가득히 말하고 있는가를 또볼수 있는 내용들이야. 배반과 우상과 정복당함과 그들의 간구와 슬픔과 회개가 계속 어우러져 있지만, 이 내용을 딱 두고서 공중에 쭉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단면도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제가 가끔 하는 건데요, 이 동네 일대를 이렇게 공중 촬영 같은 거 제가 가끔 자주 봐요. 보면서 엿보려는 게 아니라 엿볼 수도 없지만, 그거는 이렇게 보면서 동네가 어떤가, 이스라엘 한번 가가지고 테라비브에 가갖고 이거 어떤가, 그리고 거리뷰 들어가갖고 이스라엘 은행도 보고, 뭐 저기 모로코, 어제 얼마 전에 모로코 가봤는데요, 잘 살아요 그 나라가. 잘 사는 데는 보면서, 아, 도심지에 이런 뭐 전동 킥보드가 다니네, 사진들이 있으니까. 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도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일 거예요. 우리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반면 우에서 내 인생을 쭉 내려다보게 되면 다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사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단면을 잘라서 쭉 내려다보니까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구원자, 통치자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은, 뭐 사무엘상까지 보게 되면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사가 있다라면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물론 다 조금씩 감당했지만, 그리고 엘리 같은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사사였어요. 선지자면서 사사고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네일이랄지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역할들이 여기저기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거 모든 사사는 사실은 왕적인 역할을, 리더 역할을, 왜 아브라함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모세가 리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그 나라, 그 시대 이미 정착했는데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좀 나아지면 믿음에 더 열심을 내고 전진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신앙을 때려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인생 속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해결되면 뭐잘될것 같지만, 그 해결되기 전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지금이 어떤 믿음과 어떤 색깔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사기를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역할들을 서사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타락하고 또 그들에게 부패하게 되어지고 정복을 당하고 구원을 위해서 화들이 막기도 하게 돼 있고 또 그들을 건지게 되어 있고 평화가 임하고 또 타락하고 이렇습니다. 그냥 못된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어찌 가능했을까? 사랑이라는 게 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아버지 그럴 때 뭐가 제가 10대 때 아버지 봤던 이미지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아버지 인생을 수십 년 살아보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만큼도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때 가끔 있거든요. 툭툭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의 내용도 이렇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보여서 이게 이게 사실 내 얘기구나 생각들이 많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니 우리 사사기 2장 말씀 후반절 잠깐 보면요.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남겨둔 민족들이 있어요. 왜 남겨뒀냐?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고자 그 민족들을 남겨두었으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집에 못, 정복 못한 땅들이. 못한 이유가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몰랐겠죠. 왜 이거 정복 못하게 하셨을까? 사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의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거 하나만 내가 해결되면 참 인생 괜찮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남겨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왜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왜 인생이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다리 뻗고 자겠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 못한 땅을 남겨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걸 남겨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극복이 되어지고, 그게 해결이 되어지고, 그게, 정상화 되어지면 삶에서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남겨주신, 물론 그것이 큰 잘못된 습관이 되면 고치려고 도전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게 해결할 수 전혀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 2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 건지를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꾸 반복하는 그들에게 허용해서 남겨둔 것이 어떤 정복하지 못한 땅.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보고서 사단이라고 꺾었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통치하시고 사단은 죄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범주 내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영역을 하나님이 전혀 못 건들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가 막 무지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건들지도 못해. 아주 그냥 만지면 아픈 고슴도치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유의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요. 거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2장 7절에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사기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죠. 17장 한번 갈까요? 사사기 17장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시대가 막 반복을 하다가 많은 사사기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17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막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고요. 19장 말씀 보면 19장 1절.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장 25절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 대신 메시아 그렇게 이론을 하는 거 말고 내 인생의 진짜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득한가. 그렇죠? 지식적인 거 말고 진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 말씀에 대해서 아멘함과 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직장 회장님 비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약간 좀 반감이 그래요. 왜냐면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픈 말인가 알기 때문에 직장 회장보다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모든 말과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겠어요? 그렇죠? 업무적인 관계 말고 갑을관계 말고 실제 내가 너무 존경하는 내가 어떤 분을 너무 존경해, 어떤 작가를 너무 존경해, 어떤 그 명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어떤 연예인을 내가 너무 존경해. 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냐 말이야. 마음대로 행동하겠냐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모든 걸다 맞추어서 우리가 할거 아니야. 우리 인생에 나에게 왕이 있는가? 왕이 있다라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통치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있는가? 뭔가 작고 한꺼풀 한꺼풀 물론 오래 관계가 되다 보면 관계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존경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그 왕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아니라 그 왕이 정말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면서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 왕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지만 없기 때문에 많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죠?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가끔 꺼내보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뭐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니 이러면 쑥 나와서 내 주인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맹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왕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왕이 있고 그왕 대신 그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있고 진짜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신을 벗고 그 신실하심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우리가 교만해진 것을 우리는 몰라요. 어느 순간에 마음들 높아져서 그걸 측정할 도구도 없고 교회 딱 들어올 때 온도 체온계 측정하는 것처럼 딱 들어올 때 교만 3입니다. 예를 들면 딱 들어왔을 때 교만 20이네요. 나가다가 벼락 맞으시겠네요. 이런 말 들리면은 좀 나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누구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왕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나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유일한 공동체이고 조직체이고 가정과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이 교회가 교회의 왕이 없다라면 이 왕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가정의 왕입니까? 그렇게 보이래요? 거의 종이지 종. 거의 뭐 엄마들이 교회 집에 왕입니까? 거의 뭐 의사 역할에 막 생활 보호사 역할에 무슨 요양 보호사 역할에 별거 다 하잖아요. 사실 애들 클 때까지 지들이 다큰줄 알잖아요. 지들이 그냥 그렇죠? 굶겨버려야 돼요. 이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왕이 계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왕 그런 왕 말고 그냥 이론상 왕 말고 내게 진짜 그분이 왕이시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한 주간 물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나도 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앙 선조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동원하시고 인물을 동원하시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시고 그런 가운데 본인이 왕이고 선자고 제사인 것을 계속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온 거야. 이론으로 받을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